오늘은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네 번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는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는 그냥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앙상한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수요일 날 조금 성경을 좀 많이 보겠지만 보면서 알아가고 또 믿음을 드리기 원하고요. 금요일은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누가 한국인인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을 해서 오늘은 뭐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음 주는 어떤 그리스도 연합의 과정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연합의 의미, 연합의 목적, 청년회에서 한 번쯤 봤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짤막하지만 짤막하게 맞춰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필요한 부분을 쓰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한번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에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듣는 것보다는 조금 가난한 여건이 되면 적으면 좋겠고 여건이 되면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또 이제 영상이 남고 후에 여러분들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굳이 좀 적는 방법을 택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이렇게 모세경을 문득문득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어떤 책을 많이 제일 많이 이용했냐? 뭐 이사야서도 많이 이용한 것 같고요. 시편도 엄청나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같은 부분들을 엄청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를 들면 홍해 건넌 그 사건을 세례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요. 출애굽에서는 홍해 사건을 홍해라고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홍해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해서 그 의미를 해서 그래요. 신약 성경은 구약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또한 구약을 많은 걸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기록들이 나를 위한 기록이라는 말씀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뭐 사도 요한이랄지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다 구약의 근거한 내용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구약에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 300가지 이상이 예언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게 되어졌고 거기서 그분이 부활하게 되셨고 거기서 승천하게 되었음을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뭐로부터의 구원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뭐 12개 그 정리한 12개 강의 성경의 복음을 12개 강의를 보다 보면은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설명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와야 돼. 왜 와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 때문인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땠는데 그 부분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12강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고 또 율법이 그래서 또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께서 계시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홍해를 보면 사건을 보면서 세례와 연결을 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구약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계시를 운운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야 되고 그걸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틈만 나면 계시 그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싸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 노력, 애씀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입을 떡 벌리고 주세요라는 부분과 똑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은 게으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님의 계시에서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숙지하고 그것의 믿음에 담길 수 있도록 말씀에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신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바쁜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지만 꽃구경 다 가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쁘지만 연속극 보시잖아요. 바쁘지만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 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 다닐 것을 이제 권유도 하고 전도를 하잖아요. 다들 무슨 말 하냐면 바쁘대요. 왜요? 주일날 등산 가야 된대요. 그리고 평일날 끝나고 자기 개발이 있는 거예요. 스타디 모임도 있고 이런 뭐 중요한 그 학습 공간 있잖아요. 뭐 토스랄지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스타디 그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도 무슨 영어 회화만 모이고 새벽에 수영하고 와요. 그리고 주말에 또 가족들과 함께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거냔 말이에요. 뭔가가 좀 잘 생각해보게 되면 성경 넘길 틈이 없죠. 드라마를 매 월화수목 금토일 봐도 이거 넘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러면서 계시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가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계시되기 원하냔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면 성경을 안 보겠냔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인 성도들이 그렇고 또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교회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차 좀 그런 걸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사에 막 기도하지만 사실은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이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저렴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성경을 좀 읽자. 너무 유치한 편 성경을 좀 갖고 다니세요. 교회 오실 때 핸드폰 들고 오지 마시고 너무 성경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 아이러니는 있어요. 나이 들수록 눈이 안 보여서 큰 걸 갖고 다녀야 돼. 무거운 거를. 그런 아이러니는 있지만 젊은 사람은 작은 거 그런 아이러니 있지만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좀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 알고 있는 구절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하기 원하고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18절인 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이렇게 밝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거든요. 그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식이 없는 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묶이는 그냥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의 인식이 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어떤 어두워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각각 개개인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또 우리 마음의 눈이 고린도서 말씀 보면은 눈에 수건이 딱 가려 있는데 수건이 딱 걷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사모되게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몇 구절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뭐가 있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진노죠. 하나님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를 그냥 받아쓰기 몇 개 틀렸으니까 그냥 열 번 쏘아 그런 진노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진노를 당해도 회복이 가능한 것 마냥, 뭐 진노가 해철이 두 되겠지 뭐. 우리가 경험한 그 벌받은 그 성도 내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정도의 진노를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치를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은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말씀을 길게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떤 상태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다를 수 없고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복받은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였고 언약의 약속을 할 만큼의 언약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발케 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노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1장 18절 안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않은 곳에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로움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죄의 상태예요. 또 그게 어디냐? 그 모든 것들이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왜 헌신하고 인도받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씁니까? 주 영광을 위해서. 왜 내가 삶을 살면서 남들은 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만 살면 사는데 우리는 왜 그걸 다 근신하면서 주를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남들처럼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걸 그 삶 속에서 주를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시간 왜 교회 나와서 혹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넘어가서 다시 1장 28절 앞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죠. 1장 28절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살아갈 수밖에 없냐?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실상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의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없는 단어예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저는 현장에서 착한 불신자를 많이 봤어요. 아니 불신자라는 말을 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이 많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는 그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는 것이냐?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전무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자성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실제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없어요. 그들이 추울 때 연탄도 나르고요. 추울 때 쌀도 별일을 다 해요. 근데 실제 그 안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다니까. 그 믿음 가운데 거행되는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아예 없음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을 짧게라도 한번 아모스 보겠죠. 아모스.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 사자를 피했어요. 극적으로. 근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곰을 극적으로 피해서 집에 딱 들어가서 숨을 고르면서 벽을 잡고 있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노가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의 결부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들이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가치를 실어나려고 뛰긴 뛰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허함과 허망함 가운데 맞닥뜨릴 수 없다. 그렇죠? 공부를 해보고 교수가 돼보고 별력을 다 해보고 사회에서 성공을 해본다고 하지만 그것을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이러한 진노 가운데 뭐가 진노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망의 왕노릇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살다가 행복하게 선하다고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율법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율법과 이런 내용들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실제 왕의 통치와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실제 정확한 참된 왕이 없음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를 얻고 그 율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매어서 죄의 종로릇 되어서 한평생을 어두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돌아와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아담을 얘기. 창세기는 아담이 범죄했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후손이 와야 된다고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달되고 전가되었다는 얘기를 누가 말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을 의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하냔 말이야.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알고 있냐? 우리가 아담의 모든 죄를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죄가 우리 죄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풀어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도 그렇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40일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가 기록 연대가 1445년도부터 1440년 그 사이잖아요. 어쨌든 그때 주어진 말씀인데 원래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또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많았잖아요. 실제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억제하려고 주신 게 아니야. 율법을 주셔서 야 613개조항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지켜. 야, 10계명 뭐 지킬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1계명 뭡니까? 나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맞나요? 2계명 우상숭배. 3계명 여호와를 망령되어 읽지 말라. 4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이런 게 있잖아요. 지킬 수 있지 않겠나요? 근데 613개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몇 주니까 그게 기억이 야고보서 한번 가보자. 야고보서 지저보면서 찾읍시다. 한번 야고보서 몇 장일까요? 아, 2장 10절이냐.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13개 조항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겼어.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그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훔치지 마. 탐심을 갖지 마.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탐심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 613개 조항을 보게 되면 많은 조항을 제가 너무 웃기게 봤던 게 뭐냐면 구렛나루를 깎지 말아요. 이 깎으면 죄인인 거예요. 늘 털을 유사하다가 어느 날 자금으로 깎았어. 그럼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년을 잘 지켰는데 60년 잘 지켰는데 60년 1월 1일 날 하다가 구렛나루를 밀었어. 그건 죄 지는 거라니까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억제한다랄지 구원받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실제 하나님이 그 무한도전을 하게 해가지고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지키게 해서 구원시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딱딱한 내용들 같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너무 중요한 부분.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상태에 머물렀고 이 진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절이라는 것, 하나님과 떠남 단절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인식이 안 되어진다면 메시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 받은 백성, 할례 받은 백성, 너희는 율법도 없고 할례 안 받은 저주받은 이방이라고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넘어가세요. 로마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원래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조목이 규칙 내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렇죠? 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에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어진,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통해서 이 부분은 죄라는 생각 못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목적이 뭐냐? 계속 죄를 알게 하고 실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 위함이고, 너희가 큰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함이 위함인 거예요. 어떤 진노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고 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려고 합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당대 세계보고 말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섬기고 왔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실렸던가 한 번쯤은 물어야 돼요. 두 달 동안 예배를 멈추고, 교회당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멈추고, 각자 현장 가서 우리가 휴가 얻은 게 아닙니다. 휴가 얻은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서로가 묻재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회개를 하자고 그러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잘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린 걸 세워서 단순하게 회개하자,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냔 말이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교회들은. 우리는 교회 예배가 지금 예배당에서 모임만 정지된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한 많은 발걸음들이 더불어 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세워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우 다행이다, 돈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계획이 뭘까, 회개하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각자 계획마다 묻는 물음이 따로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냔 말이야. 그런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를 엎어뜨리고 너희를 이걸 다 지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를 억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미 죄인이라고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아담 때부터 이미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죄로 살아오던 그 수백 년 동안의 세월을 죄를 더 이상 확장 안 하려고, 죄를 막으려고, 억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려는 것도 다 지키게 하려고 행위로, 그렇죠?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불가능한가 알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 했던 말씀처럼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어긴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따라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벽한 것이라면. 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야. 출애굽을 해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시켜놓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한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열 가지 재앙을 줄 때 율법을 지키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바름 사건에 순종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걸어간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빌어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은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어디서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단절이란 말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바울사도를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진노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노. 하나님이 진노만 가지고 계십니까? 왜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진노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진노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왜 진노에 머물러 있는지, 그 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진노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죄를 알게 하고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 한번 21절, 5장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21절, 아까 20절 읽었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왔어요. 보세요. 아담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종삼았어요. 종.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들을 구속했어요. 종삼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종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해방되려면 법적으로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탈취해올 수 없어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더 울림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누굴 찾으러 오시니까 인자가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완성되어 있는 사람, 옥토, 또 너무 많은 준비되어 있는 어떤 유능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하려고 유능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와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요 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있는 그 주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계속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를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교회 잘못한 얘기를 꾸짖게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행동 하나를 꾸짖지 않고 복음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 있던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우리를 종삼아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과 중간 공간은 없다. 반쪽은 아담 안에 있고 반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없다. 죽든지 살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옛날에 여기 있었다고 여기 있다고 계속 말하는 게 구약이야. 구약 율법을 줘가지고 뭘 알게 하는 거냐? 너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어떤 진노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노입니다. 왜? 종되어요. 종. 스스로 내가 임의를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 아래에 있고 사망의 왕노릇 하는 가운데 있고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을,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알게 해주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레위기에 제사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인간이 어떤 죄인인 것을 비로소 많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들었지만 아담의 그 범죄가 네 범죄라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 잘 읽어보세요. 아담의 지은 범죄가 표현하기 쉽게 네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해결하시려고 가죽 옷을 해입혔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게 너희들 죄라고 딱 명시해서 꼬집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 내용들은 신약에 와서 아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의 글을 보고 아 이랬구나, 저 죄가 한 사람의 범죄한 저 죄가 내 거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 수 없는 구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을 들었겠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아브라함의 구원을 표시하면서 많은 걸 보였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것을 알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야. 죄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담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야. 좀 아까 읽었던 구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21절, 5장 21절 하반절 중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다. 지금 죄가 왕노릇을 하기 위한 초점이 아니라, 그렇죠? 은혜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단계 더 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향하고 로마 교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과 너희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임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랬는데, 이 상태에 있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고 율법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주셨냐? 죄를 알게 하려고요. 죄를 왜 알게 하냐? 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으니까 너 죄 짓지 말고 네 죄를 억제해. 날지? 이거 가지고 잘 갈고 닦어. 그럼 구원 받을 거야. 알지? 이런 의미를 준 게 아니라 이게 행위를 네가 착하게 해서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자라가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만큼 죄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몇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봤던 말씀에서 3장 20절 한번 다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율법을 완성시킬 만한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이 의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증거됐냐? 구약 속에서 계속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거된 그분이에요.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이냐?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다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자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빠를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 의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왜 오셨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죄인 거예요. 그렇죠? 사절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요구 따라 우리가 살고 있대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요 의로운 요구인 거예요. 의로운 요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모르는 것이고 죄를 모른다라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알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성경이 그냥 막 뭐 신비하게 읽어도 모르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묘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어적으로 말씀이 써져 있다는 것을 너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글자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들리면 좋겠어요. 이래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저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율법 얘기조차도 그리스도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이 율법도 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안 읽었던 구절 몇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3장 26절 빠뜨린 구절인데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아 6장 잠깐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를 강조하게 쓰는 거예요. 율법이 이랬다 이야기는 뒤에 그리스도 얘기를 강조하려고 쓰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영광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이 613개 조항을 주고 그들의 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이거 받은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큰 어떤 선민의 의식을 부여해줬고 외적인 할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있었고 실제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로마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죄인인 것도 모를 때 우리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먼저 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미리 내 구원을 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말할 때 의견이 충돌된 게 아니라 그 세 분의 의견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였던 사단에게 조금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반역을 그 순간 조절내셨고 그들은 지옥으로 떠날 존재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볼 때 이 내용들이 작은 내용이 그냥 도식화해서 막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자체에 얼마나 큰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이 묻어 있는가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 상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크게 알게 되는 거 있죠. 아, 주의 은혜가 컸구나. 이것을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견인해 오셨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지금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단번에 이루셨고 온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협의했던 그 계획을 회의했던 그 계획을 논의했던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볼 때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율법,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보셨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내게 맡겨준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 상태의 주의 구원의 계획이 율법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부분 더 여러분 묵상하는 속에서 의미가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율법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 이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 귀한 복음 가득한 게 성도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